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열매 세 번째 말씀인데요.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면서 마음 가운데 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화평이 없고 마음이 답답하고 또 기쁨이 없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생각 이상으로 많은 문제들과 사건들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기쁨이 없을 때도 있고 또 불편함과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이번 한주 동안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다 사이좋게 지내려고 합니다. 화평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세상에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이제 화요일부터입니까? 유엔 총회도 나라가 서로 화평하고 평화롭게 살자 하는 그런 의미로 모이고 있죠. 그런데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그 소원과 달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매일 갈등이 있고 폭력이 있고 또 대결이 있고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끊임없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갈수록 심각한 것이 바로 이 불화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추구하는 이념이 다르고 정치적인 어떤 신념이 달라서 혹은 어떤 지역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은 인간의 그 속마음 가운데 탐심과 또 욕망과 또 이기주의로 인해서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 이 시대의 큰 고통이고 아픔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렇게 사람이 노력해도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져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것은 성경의 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바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굴종시킵니다. 억압합니다.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이죠. 처음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는 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화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심어준 그 부조화, 이것이 그 마음의 심령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파괴력으로 인해서 화평이 깨어지고 죽음의 정상들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고집입니다. 자존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죠. 하나님 없이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사랑으로 자기 생명과 행복을 추구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옳지 않은 태도이기 때문에 죽음의 정상이 그냥 그 삶의 자리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 이걸 속박의 상태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 그때부터 갈등과 불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좌절과 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과 고난만 가져다 주는 사탄을 따라 그에게 순종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질 때에 결국은 인간은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정치가 화평케 하고 평화를 줄 것으로 생각하고 경제가 화평케 하고 평화를 줄 것으로 생각하고 교육이 화평케 하고 평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출 수도 없지만 갖췄다고 해도 결국은 화평을 이뤄낼 수 없고 평화를 이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도적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요 마귀라고도 하지만은 본래부터 분리시키고 사이를 갈라놓는 일에 그걸 목적으로 하는 악한 영입니다. 디아볼로스. 사람과 사람 사이 중간에다가 쐐기를 콱 박는 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쐐기를 탁 박아서 갈라지게 하는 거, 이걸 누가 하냐면 사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를, 사탄을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이 하는 일이 다 뭡니까? 속이고 거짓을 통해서 갈라놓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특별히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 성도와 또 성도와의 관계, 이런 것을 정말 갈려놓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참 덤벼드는 것이 사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믿지를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마귀의 최대의 전략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의 존재를 압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는 싸움과 분쟁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주장하고 주관하는 것이 실제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대적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절에 사람들 사이에 화평이 없이 싸우는 원인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죠? 정욕, 악한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지만은 우리 안에 이 옛사람, 이 악한 욕심 이런 것들이 제어되지 아니하면은 사탄이 그 길을 이제 점령해서 접속을 해서 불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불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사랑으로 끌고 가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뭐냐면 사실상요, 이기심.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 이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 관리를 미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죠.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싸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싸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서를 보면요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보면은 교회가 너무 많이 싸웠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많이 싸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많이 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너무 많이 싸웠습니다. 다 싸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왜 싸웠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 서신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파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편이 갈라졌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블로파, 그리도파, 뭐 그냥 자꾸 이건 뭘 하냐면은 우리가 옳다는 것입니다.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안 옳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능력과 지혜에 대한 과신으로부터 다툼과 갈등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미성숙하니까 서로를 다쳐주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무너지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용납으로 그 부족함을 덮어주지 못하고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에 결국은 화평이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실망스럽겠지만은 사람 안에는 화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는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게서 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잘못 생각합니다. 나 안에서 사랑이 나올 줄 알고 있어요. 내 안에서 기쁨이 나올 줄 알고 생각해 있어요. 내 안에서 이 화평케 하는 거, 화목케 하는 능력이 나올 줄 알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평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화평의 공동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는 화평의 공동체예요. 자기 부인과 동시에 전적인 사랑과 순종의 관계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상처를 받는 일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화평을 우리가 말하면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주장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아침에 또 준비하고 오늘은 넥타이를 뭘 멜까 생각하고 넥타이를 하나 딱 메고 나왔는데 중보기도 할 때까지 그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중보기도를 했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 아내가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그 넥타이 그 다른 거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 소원대로 하겠습니다. 뭐 그럼 뭘 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날씨도 덥다는데 그 왜 그 우중충하게 그 어두운 것을 메고 있습니까? 밝은 것 저걸 하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메고 나왔어요. 그래서 화평이 된 거예요. 그래 안 하고 아니 넥타이도 내 마음대로 못 매? 왜 이 주일 아침인데 이래?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오늘 뭐 그냥 완전히 화평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매라면 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매라면 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요,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는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요.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 희망신학을 주장하면서 삼위일체와 공동체라는 책을 아주 두꺼운 걸 썼어요. 근데 그거 읽어보면은 했던 말을 뭐 반복해서 하는데 딱 중심이 이게요. 뭐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비한 교제는 관계의 통일성이다. 하나됨의 실천적인 관계에 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냥 노가 없다. 노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노가 없습니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요. 여러분, 노가 없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사람입니까? 노가 없는 사람은 바보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뭐 내가 뭐 안다고 뭐 지식이 있다고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전체 다 일어나는 일들은 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실험실에서 그 증명이 됩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뭐 중풍병자가 뭐 그냥 살았다. 물 위로 걸어갔다. 뭐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걸 우리가 지금 아멘 아멘 하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 아멘 너무 쉽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바보가 아니면 이래 못 살아요. 그래 뭐 바보가 아니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의 영성을 읽어보면요 바보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말입니까? 지렁이도 팔봐도 꿈틀거린다고 하는데 그냥 봤는데도 그냥 밟히세요 밟힐게요 하고 사는 이게 바보가 아니면은 못 사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면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재할 때에 우리는 바보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 밑으로 쑥 들어가서 그냥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냥 자유함을 누리면서 뭐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위축당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지금 교회에서 지금 음향 시설 시스템을 막 이렇게 바꾸고 막 그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오늘 좀 이렇게 듣는 소리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오늘 마이크도 우리 책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 마이크나 앰프 시스템 이 모든 것 에어컨디션을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힘으로 사용합니까? 우리 힘으로 지금 사용합니까? 전기의 힘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것은 어디죠? 발전소입니다. 화력발전소, 뭐 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 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원자력발전소, 이런 발전소. 전기가 거기서 만들어져요. 그 전기로 우리가 편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기가 발전소에서 오는 것이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지금 전기를 만들어서 쓰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발전소의 그 전선하고 여기 연결만 돼 있어야 돼요.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끊어져 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그 음향 장치 그 다음에 무슨 뭐 마이크 이거 다 헌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에어컨디션 갖다 놔도 뭐 전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힘이 전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앞에 세 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자,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화평의 존재가 되었으니 너희가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은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미 화목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화목이라는 것은 참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평화의 왕, 화목의 왕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4절 이하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이랬습니다. 아니 화평의 왕이라고 하면서 금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이렇게 뭐 불화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이해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해가야 되느냐 하면은 사람은요 영이 다르면은 아무리 화평하게 살려고 해도 화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화평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진짜 넘어가야 합니다.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가벼운 입이 되지 아니하고 옹졸한 마음이 되지 않고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영원히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된다고 해서 영원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으로부터 화평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면은 용납하고 기다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했습니다. 왜? 우리 안에 평화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은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 신념 때문에 예수님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늘 평화를 요구하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화평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사랑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깨는 사탄 세력이,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광명한 천사로 가정합니다. 이 사탄은 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옳은 소리를 많이 하고 사실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정의를 말하고 정죄하는 것, 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화평을 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로 사는 존재입니다. 편을 갈라놓는 것, 변함없는 사탄의 탁월한 수법입니다. 이 수법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삼킬자가 그러면 누구냐 이걸 알아야 합니다. 삼킬자가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한 자를 사탄은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졸개를 갖다가 귀신을 넣어서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혼이라고 하는 이 생각, 마음을 장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전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도 은혜가 지금은요, 나도 모르게 내 혼에 이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바른 말을 하고 정의를 말하고 비판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사탄이 하는 일은 너무나 논리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오해하게 만듭니다. 시험들게 만들고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사실. 분노하도록 만들고요. 사탄은요, 참과 거짓의 경계를 완전히 허무는 일, 그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하지 않으면 못하면 거기에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귀가 솔기도 합니다. 금방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힘으로는 그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에는요, 크게 두 가지 전략을 펼립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깨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이에서 관계를 깨려고 하는 겁니다. 악한 감정을 심어주고 관계를 깨려고 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탄은 네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기심과 탐욕으로 나를 주장하라는 유혹입니다. 내 생각은 여기 시작할 때 이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의 마음에 무시당한다는 이런 감정을 심어줘서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자기 주장을 부추기는 게 이게 누구냐 하면 사탄입니다. 그 이 사탄은 항상 교만하고 허세를 부리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속임수와 거짓입니다. 사탄의 특징은 소문을 만듭니다. 조그마한 걸 뭘 부풀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할 사람을 찾습니다. 사탄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수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불화를 조장하는 거죠.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어떤 사람의 말을 나쁘게 하는 것, 좋지 않게 하는 것, 비판하는 것, 흉보는 것, 이것은 설령 그 사람이 그렇다 해도 그렇게 말하면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 영혼이 피폐해지고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요 꼭 분쟁하도록 만듭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 사탄이 막 좋아서 춤을 추는 게 뭐냐? 그건 뭡니까? 논쟁할 때입니다. 논쟁할 때. 다툴 때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 때문에 다툽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사탄이 자꾸만 사소한 일 때문에 생각을 다르게 해서 이간시키고 논쟁을 하고 서로 편을 만들어서 충돌이 생기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네 번째는 마지막 목적이 뭐냐면은 낙담과 평화를 깨는 것입니다. 냉소적으로 미움으로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참 계속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화평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신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다르다, 다 이해할 수 없다, 다 같을 수 없다,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감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기대감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에게도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만일에 있다면 그걸 버려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대감을 버려야 됩니다. 아유, 어떻게 기대감을 버려요? 그래도 눈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감을 고정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상처도 안 받고 그래야 실망도 안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 중에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장 많은 숫자의 사람이 첫 번째에 해당이 되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세상의 죄와 타락상을 보기는 하지만은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한번 체크해보고 아, 내 능력으로는 세상 변화시키기에 역부족이다. 그렇게 딱 단정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기력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만의 안전한 장소에 찾아서 머뭅니다. 그 무감각 상태로 자기 보호에 급박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만, 자기 가정에게, 자기 가족만 여기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는 그냥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숨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불의와 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한 사람입니다. 분노합니다. 한글을 하고 정의를 내세우면서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늘 비판의 말을 토해내면서 행동으로 자기 의사를 표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을 변화시킬 정도의 영향력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부정적인 것에 견고히 얽매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는 그런 것으로 단정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주장 때문에 자기 힘과 재능과 능력을 스스로 소멸시키고 스스로 가십거리를 만들고 주님의 교회를 닫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세상이나 사회의 어떤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원하지만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 진짜가 뭐냐? 그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이나 어떤 공동체 혹은 가정이나 직장, 어떤 교회 심지어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을 바꾸거나 판단하기에 앞서서 매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첫째는 뭐냐면 매일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는 것. 다른 사람 비판하기 전에, 정치인을 비판하기 전에, 누구 지도자를 비판하기 전에 내 눈에서 매일 들보를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것. 두 번째는 매일 하나님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심정으로 매일 선한 일에 자기 몸을 들여서 섬김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끝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갈등이 있는데 화평케 하고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괜찮습니다. 네, 아이들이 좀 이렇게 예배에 방해 안 되면 괜찮습니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고국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소위 애국운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운동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닙니다. 복음운동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을 오히려 협소화시키고 복음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닫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애국운동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방법에 있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신앙을 빙자해서 오히려 불화와 갈등을 조장하고 이러면은 결국은 주님의 교회를 욕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건전한 교회, 건전한 주의 종들을 자꾸만 입에 구슬수에 오르도록 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나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합니다. 심판하는 영과 구원하는 영이 구분을 못하고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진노를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건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복음을 빙자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고 화평의 일을 깨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조심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불완전하고 잘못된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온전하게 된 것은 이 나라 그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기쁨으로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고집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평안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기독교 고전을 읽으면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쓴 이 고전을 읽는 이 기쁨, 참 정말 너무 감사했는데 여러분과 잠시 좀 나누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 파스칼이라고 한 사람은, 이 사람 뭐 수학자요, 철학자요, 물리학자인데 뭐 이 사람은 참 정말 명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신의 불쌍함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알면은 교만해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비참함을 알면 절망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정말 오래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퀸피스는요,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에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칭찬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참 인정을 얼마나 그리워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칭찬 좀 해주면 막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을 요즘 전혀 못 받아보십니까? 예, 예. 저는 제 아내가 가끔 칭찬해요. 가끔요. 자주 안 하고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끔 칭찬하면요, 막 그걸 막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 그냥요. 어쨌든 또 늦게까지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저녁에 이렇게 있으니까 가끔 조금 칭찬하는 뉘앙스로 말할 때 그냥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래요.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에 목말라 하면은 하나님 주신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정과 칭찬은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정과 칭찬이 딱 한 군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가 조금만 일을 해도 하나님은 크게 한 것처럼 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대 사상 참 메시지를 전했던 존 오웬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마음의 악을 깨닫는 사람만이 겸손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열매를 맺으며 신념에 충실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가정과 교회의 다른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비난하고 다른 사람 결점을 헐뜯고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전혀 모르게 됩니다. 이랬어요. 참, 제가 읽어보면 그래요. 참 정말 공감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이 화평,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샬롬인데,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슨 전쟁이냐? 이것은 갈등, 불화, 다툼, 이런 전쟁이 없는 온전한 그 기쁨, 평안,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유지할까?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잘 알다시 기도하고 말씀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데 오늘 제가 하나 어제 이번 주에 읽었던 걸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정도는 좀 하려고 해요.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쓴 책에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 책은요, 이 기독교 고전을 통해서 얻은 아주 소중한 지혜, 이걸 훈련하는 책인데 그 안에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면 네 가지 훈련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난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고 유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이거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먼저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유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평의 삶을 살려면 일단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추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기꺼이 포기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마음을 정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리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느껴질 때까지 읽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막 달고 오묘하게 느껴질 때까지, 이게 뭡니까? 이제 마음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욕망이 불타오를 때 냉정을 찾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옳은 말이라도 나의 견해만 말하는 것을 고집한다면 이건 마귀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야, 저는 가만히 보면은 아마 목사가 제일 말 많이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참 말 줄이는 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 주에 자꾸만 생각하면서 첫째는 마음을 정하고 두 번째는 말을 줄이라고 했으니 말을 한번 줄여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호기심을 제한하라. 호기심을 제한하라. 아, 보고 듣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나 많은 거, 이 호기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뭐 뉴스, 저도 뉴스를 봅니다만은, 근데 그 뉴스는 막 이게 어떻게 됐을까, 연속극을 본 사람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거, 막 동영상을 보면 이래서 어떻게 됐을까 계속 보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사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계속 그걸 호기심을 가지고 막 찾는 거예요. 근데 호기심을 끊으라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호기심이 우리 영혼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돼 있어요. 그리고 요청받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삶에 끼어들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 번째, 뜻을 정하고 금식하고 충분히 기도하라. 뜻을 정하고 금식하고 충분히 기도하라. 왜 그래야 되느냐? 자기를 죽이는 일은 이것밖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뜻을 정해서 충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도 주시지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성령의 임재가 충분할 때에 그때에 주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면은 나에게서 평화, 화평이 그냥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소리 없이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마음을 정해라. 두 번째, 말을 아끼라. 세 번째, 뭐라고요? 호기심을 제어하라. 네 번째, 뭐라고요? 뜻을 정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충분히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자발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내게로부터 이런 것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본성이 열매를 맺도록 일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협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참 기쁨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안한 관계로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한 것처럼 한 네 번, 네 가지를 한번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화평에 대한 말씀을 받게 되면은 내일부터 살면서 화평하지 못할 것들이 하나씩 막 문제와 사건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꼭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 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잠언 22장 24절에 보니까 성급한 사람 사귀지 말고 성 잘 내는 사람 함께 다니지 말아라. 내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 올무에 걸려들까 염려된다.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화평을 위하여 평화를 위한 직분을 받은 자가 바로 나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와 있는 곳마다 평화, 화평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갈등, 분쟁, 다툼, 시기, 상처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